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편지를 끝내는 이 장면이라서 그 내용들을 하나로 엮어서 설교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토막토막이 나서 천상 설교도 내용을 토막토막 잘라서 칼치 굽듯이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걸 기억하시고 그 내용들을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내용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8절 9절에 있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하는 대목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디모데와 아볼로 이 동역자에 관한 문제, 이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셋은 이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설교가 잘 안 돼서 천상 이렇게 토막을 내서 구워야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6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 여행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부탁입니다.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말 표현이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나의 경비에, 나의 여행의 모든 경비와 또 드는 무슨 다른 수고와 또는 뭐 준비, 그의 안전, 또 동행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이 교회가 책임져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느냐 하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꾸중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9장에 가시면, 고린도전서 9장에 가시면 9장 3절 보십시오.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런 대목이 나온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저가 싹군 목자라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사실은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는 비난에 대해서 이제 그 변명하고 설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개했었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섭섭함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하고 자기의 희생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격과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 참 말할 수 없이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는 동안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그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처음부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우기냐? 내가 한 일에 그런 오해의 어떤 것들을 달아가지고 내가 하는 이 일의 영광과 진심이 오해되지 않기를 제발 바란다 라고 썼던 것이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서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여행에 경비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끌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와 구원을 위하여 분노할지언정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는 일은 그가 사양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그 도움에 참여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오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꿀꺽 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대목이죠. 보통 위대한 대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아주 좋은 하나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증명하는 데에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원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오해합니다. 우리 섬기는 주님과 허락하신 복음과 은혜를 오해받지 않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과 내가 오해받는 것을 도무지 구별을 할 줄 모르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늘 이렇게 기초적인 데서 매물돌기 일순가 봅니다. 옛날 2차 대전 중에 일본 그 군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할복자사라는 군인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한참 이기는 동안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이제 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자 이 고급 장교들이, 장성급 장교들이 패전을 한번 기록을 하면 할복을 하는 거예요. 천황폐하를 뵐 면목이 없나이다 하고 유서를 써놓고 할복을 하는데 이게 아주 골칫거리였단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국가를 위하여 오직 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단심이 증거는 되지만 한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져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를 위하여 받은 바 책임보다 자기 개인의 책임이 앞서서 할복 자살이 자행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결벽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인이 싸우다가 지면 포로가 돼야 됩니다. 자폭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로잡혀서 적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를 지키는 군인이 하나라도 더 늘게 만들어서 상대방 전투력을 감소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돼가면 구차하게 목숨을 보존한 사람, 이렇게 얕보면 안 됩니다. 군인으로 자기가 부름을 받고 나서 싸워서 싸우는 동안은 열심히 싸울 것이요, 목숨을 다하여 싸웠는데도 그 다음에 붙잡혔으면, 붙잡혀갖고 열심히 뒤에서 골치 아프게 굴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일선에 나가야 되는 전투병력 중에서 얼마가 와서 이 사람을 지키고 또 이 사람을 또 뭐 신문하고 해서 신문하다가 헷갈리고 화내고 흥분시키고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적의 정보를 교란시키고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치사하게 살아서 열심히 자기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왼수들이 그냥 짠 하고 죽고 말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무덤은 아무도 와서 안 지키걸랑요. 이게 군인의 책임이에요. 이게 모든 신자의 책임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신자로서 얼마나 멋지게 신자다운 면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만 치중해 있지, 여러분이 좀 더 치사하게 좀 더 어렵게 살아서 적의 포로가 되어갖고 후방에서 적을 교란시켜야 되는 임무 같은 데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교인들 전체의 그 이해를 얻지 못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모두의 이해를 얻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이 누군가 아는 사람 혼자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그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뭐냐면 권위입니다. 권위란 그런 의미에서 독재성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권위라는 말은 우리 잘 아는 authority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authoritarian 하면 독재입니다. 독재와 권위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란 종종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위와 독재는 다릅니다. 독재는 힘을 가진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힘없는 자의 손해를 강요하는 힘을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러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힘의 그 행동을 권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죠. 주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보다 진리와 영원과 생명과 모든 것에서 절대적으로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순종 아닙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믿을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하다 보면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신 것은 그런 결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대표로 참여하는 이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교회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매도당하기도 하는 직분이 뭐냐 하면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인 여러분이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를 끼리끼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갖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모두에게 설명을 하고 납득시킨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결벽증이 생기면 이를 망친다 이겁니다. 상대방이 납득했을 때는 일이 글른 다음이라고요. 일이 글른 다음이라고요. 지금 프로판 가스가 열려 있고 성냥을 그으면 터집니다. 근데 프로판 가스 마개가 열려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 한 사람만 보고 알았습니다. 무색무취죠. 이거는 큰일입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지금은 화기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기로 해요? 불을 켜봅시다. 그럼 망하는 거죠. 뭐 확인은 되죠. 확인과 함께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 함께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무력으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의 어려움, 장로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어려운 책임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에게, 아니 세상 전체를 향하여 여러분이 하는 얘기와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과 여러분이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만이 압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위 있게 있는 힘을 다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거지를 쓰셔야죠. 그 어거지가 상대방의 반발을 사는 어거지라면 고려해 봐야겠지만 상대방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 정도라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책임을 할 때 상대방이 어지간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 정도로 난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돌아서면 여기에 걸린다 말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잘났지요? 결백하지요? 자존심이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빗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오. 너를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응? 내 들어서 내 이 말 다시 하면 네 아들이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아까 한 말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심없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다시 쳐들어가는 끈질김과 배려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난 세 번 했습니다. 아니요. 다섯 번 하십시오. 난 다섯 번 했습니다. 아니요. 일곱 번 하십시오. 주님이 몇 번 하라 그랬어요? 일흔 번씩 일곱 번. 77이 77. 7,700번이라도 하세요. 그게 무슨 곱셈의 문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맡은 일에 내용의 중요함과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기 8절 9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곳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야 되고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엔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그를 대적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산딸기 있는 곳에 뱀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동료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곳에 적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순탄한 길을 가서 꽃을 꺾어 오고 순탄한 길을 가서 열매를 거두어올 거라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적이 많다고 해서 거기는 전부 적군만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이며 동시에 신자 모두의 생애를 특징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을 누구를 듭니까? 사도 바울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 믿을 조건에서 가장 나쁜 조건에 있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변하고 가장 크게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회심할 줄 알았습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가라고 할 때,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주와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한 것을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두가 회개를 해도 저 사람만은 안 할 것입니다 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는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이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도장을 찍지 않으며 이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도장도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일과 시대와 사회와 환경과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적이 있음과 우리의 대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 회개시키려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행위들을 신자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바꿔내야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누구를 변화시키고 구원 얻게 한 상대방을 전리품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만큼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신자들이 많이 행하는 그 잘못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동급한 고급한 대등한 존재고 저쪽은 전리품이라서 가서 누가 많이 주워 왔느냐고 안 쫓아오면 거침없이 버리고 잊을 수 있는 대상, 잡아와도 전리품이요 놀이개로 취급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 영혼들에 대하여 그가 지금 영적 수준이 낮든가 지금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런 믿음 속에서의 기대와 믿음 속에서의 대접으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사람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전도와 나눠야 할 은혜의 대상입니다. 신자들은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처한 모든 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신앙적인 기대와 용서와 온유와 주님이 가지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에는 아직 젊은 때입니다. 디모데서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저희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는 권면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라는 직분, 대표적으로 목사라는 직분은 그가 능력으로 획득한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빨간 옷을 입히고 한 사람에게는 노란 옷을 입히고 한 사람에게는 파란 옷을 입힌 것과 같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빨간 옷을, 이 사람에게 파란 옷을, 이 사람에게 노란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마운, 황공한 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든 일반 신자로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 중에 누구를 골라서 목사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선택됐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사로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평신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쪽으로 불렀기 때문에 값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머리큐 두 자리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건. 저같이 괜찮은 식견을 갖고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는 많아서 값이 싸운다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모래라든가 많고 많아서 너무나 좋은 거 비유를 더 이상 잘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많아도 얼마든지 좋은 거 밤하늘의 별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아도 좋은 거 저희 집사람은 돈 금방 이렇게 돈은 필요 이상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흉기입니다. 오죽하면 부모를 다 죽이겠어요. 그놈은 돈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중간을 뚝 잘라서 보면 목사가 있고 그 목사로 인하여 성도들이 자라납니다. 그럼 그렇게 한 세대가 끝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군가 젊은 목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목사를 누가 키워요? 교회가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키우고 그 성도가 목사를 키우고 그 목사가 또 성도를 키우고 또 그 성도가 목사를 키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지요. 그래서 왜 목사가 저런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손가락만 쳐다봐요.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목사 보고 그러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야.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만드는 단계고 이제 여러분은 다음 단계 목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때 그 목사를 여러분은 흉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공부 잘한 놈은 다 목사 안 시켰잖아요. 그랬죠. 예비고사 떨어지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야, 너 신학교 나가라. 그랬다면 여러분이 그랬어요. 제가 안 그러고. 좀 괜찮게 공부하는 애가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너 왜 신학을 하니? 라고 깜짝 놀래갖고 장로님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렸잖아요. 목사가 말린 게 아니라 장로님이 말리시죠. 너 왜 그러니? 너 공부도 꽤 하면서 왜 목사라니? 목사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상식과 교양이 없는 자 중에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계속 갖다 바친 건 신방 했을 때 맛있는 음식밖에 갖다 바친 게 없어요. 그러니 대갈통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맨 음식만 들었죠.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디모데가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글 쓴 때에서 보니까 디모데가 어린애지, 디모데가 지금 몇 살이에요? 2000살 가까이 된 아주 고참하네요. 우리 믿음에 우리가 디모데를 지금 만나면 디모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그 수염이 여기서 백두산까지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만들어야죠. 우리 자손을, 우리의 자녀를 만들듯이 다음에 목사를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가 배운 대로, 영향받은 대로 교인을 만들어요. 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아무도 얘기 못하죠. 당사자만의 책임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하나만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유익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유익의 기관이 되고 장소가 되도록 후손에게 넘겨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크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정신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봉사와 구제와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교회의 질과 분위기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분위기로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는 중요한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좋은 일에 상대방을 동참시키는 배려와 아량을 가지십시오. 자기 하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책임만 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적이 없어야 되고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그 사람들과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적 인격을 가지셔서 이웃과 이 시대뿐 아니라 후대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좋은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의 책임을 지켜내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중요한 책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미련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주께서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로 신앙 가운데서 담력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함으로 충성하여 우리의 일생이 주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